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잠은 깨셨죠? 네. 이렇게 3일교회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잘하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하도 많이 했더니 후배한테 핀잔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몇 편 안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30분 그 인터벌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글을 올렸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앵무새가 된 것 같다. 고장난 레코드 같다. 제 요즘 심정이 그런데요. 오늘 설교는 고장난 레코드 같은 설교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자꾸 입만 열면 나오는 설교인데 그만큼 사실은 저한테는 중요하고 모든 주제에 꼭 필요한 것으로 느껴져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고 덤벼들면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디되게 되고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의 기본이 무엇일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쌓아야 할 튼튼한 기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먼저 신자. 제자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신자부터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빨리 받아버리면 신자도 안 됐는데 열정이 생겨서 제자를 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신자인가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저는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읽은 선악과 사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가르쳐 주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고두고 결국은 선악과와의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원칙을 정하자. 삶의 원칙을 정하자. 너 어떤 식으로 살 거냐? 내 욕심대로 살 거냐? 내가 말하는 대로 살 거냐? 내 삶의 주인을 너로 할 거냐? 나로 할 거냐? 이걸 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명의 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종이야. 그냥 내가 말하면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면 너 잘 살아.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난 믿고 따라가면 너 잘 산다. 근데 내가 너한테 사랑해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너 정령 그러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신자예요. 비신자는요 내가 주인이야. 이게 비신자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비신자로 만들었는데 단 한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제가 북한에 몇 번 다녀왔어요. 저는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이북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이 땡긴다는 걸 저는 느껴요. 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가서 굉장히 조심해요. 뭘 주면서 건방질까 봐, 자존심 상하게 할까 봐.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안 됐어서 진심으로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통해요. 어디서나 뭐 이데올로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마음은 통해요. 한 일주일 같이 다니다 보면 안내원 동무하고 친해져요. 정말로. 그러다 저를 고발할 필요는 없어요. 몇 번째 갔을 때 안내원 동무 하나가 저하고 아주 마음이 통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다는 뜻이에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기독교나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그게 그거죠 뭐. 미치겠더라고요. 속으로 얘가 돌았나 그래서. 그래도 말은 못했어요. 여러분 주체 사상,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제 동학교 인턴 전도사 하던 분이 토론토에서 지나고 했는데 휴가 동안에 토론토를 갔다 오면서 사탄경, 사탄교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보시라고. 제가 뚜껑 열어서 1장 1절을 읽고 덮었습니다. 2절부터는 모르는데 1장 1절은 분명히 합니다. 사탄경 1장 1절.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 친구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게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비신자는요 그건 사탄 편인데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비신자입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잘 살고 그러려면 이 조건만 되면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셔요? 무지무능하셔요? 잠이 들 깼었어도 그거는 아시죠? 그러면 공식이 아닐까요? 논리가 아닐까요? 무지무능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지멋대로 살면 답은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그건 반드시 못 사는 겁니다. 거의 한 30년 됐나요? 넘었나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새벽에 제가 그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아침 7시 5분에 무너졌는데 4시 30분에 통과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그 시간에 통과합니다. 2시간 35분 후에 그 다리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해 가면서 그날따라 은혜가 뻗쳐서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셨습니다. 돌아올 때 그 다리로 돌아올 수 없어서 퇴근 때 한남대교로 돌아왔습니다. 한남대교에 차가 올라섰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핸들 잡은 손이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고 지나왔습니다. 멀쩡한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지나오시고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접니다.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올해 94 되셨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인사하고 다닙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까지 제 인사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인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꼭 인사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나 가요. 간다고만 얘기하지 온다 소리는 안 합니다. 와 봐야 알지. 온다 소리를 내가 담보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 비행기 되게 많이 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한 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조종실 문을 두드리면서 이랬다면 미친 겁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 넘게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조종해 줄게. 미치신 겁니다.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종사 그때 같이 미치셔가지고 오 30년 했냐? 아 비슷해 나 졸린데 네가 좀 해라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관 저한테 맡기면 비행기 추락합니다. 전합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저는 하나 더 합니다. 근데 그게 제 삶의 평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한다. 아멘 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거예요. 정신없이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해야 할 때 놓치는 것도 골치 되게 아파요. 놓치지 말아요. 예.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함입니다. 아톰, 마징가 Z,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친구들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이 만일 어느 날 보자기를 묶고 싶거든 기뻐하세요. 정상이니까. 그런데 위험하니까 반드시 베란다 문은 잠그셔야 해요. 설마 싶지만 실제로 위험합니다. 해마다 그 높은 데서 보자기 묶고 뛰어서 죽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조카아이가 세 돌 지나 우리 나이 네 살 때 슈퍼맨을 보고 보자기 묶고 3층에서 나르셨습니다. 나무에 걸려서 사셨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실 때 코미디 하셨습니다. 오,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계셨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아톰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 놈이 그분이십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나폴레옹 궁전 가봤습니다. 블랑스에. 방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군요. 근데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 양반 그 어른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다녔대요. 누구든지 보자기 묶으면 추락합니다.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능하다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능하다는 것과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전했단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가는 순간 나폴레옹은 추락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을 전체를 이 한마디에 걸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의 내 생명과 목회와 인생을 다 걸고 싶은 것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자리와 지갑입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할 때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어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기대도 됐지만 흥분도 됐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좋은 교회가 될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괜히 괴끼 부린 거 아닐까? 하는 뭐 많은 생각이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의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말씀이 살면 토시가 삽니다. 전에는 놓쳤던 의미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단어는 내가 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라는 말에는 은혜 못 받죠. 근데 제일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라는 말씀에. 왜요? 나는 숭의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부담감에 잠 못 자고 애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러시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하마터면 덤터기 쓸 뻔했네. 맞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저한테 최소한 그 믿음은 있어요. 내가 세우는 교회는 솔직히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담보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이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면 안 된다. 예수님이 세우시면 된다. 덤택이 쓸 뻔했네.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여러분 장난같이 들리시지만 저한테는 평생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날개가 덮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해야 할 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 제가 할 일은 뭐지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단어는 유치라는 단어였습니다. 유치원생 유치하다 그 뜻이 아니라 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입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몇 년을 실패하다가 이번에 성공해서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서 IOC 위원들에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듣고 IOC 위원들이 평창이 좋겠네 해서 평창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프레젠테이션 해봐. 그래 내가 교회 세워주면 너희들은 어떤 교회 할 거야? 들어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100% 낙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는 절대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 그건 지금까지 변치 않는 목표요 가치입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가 개척된 지 석 달 만에 작년 1,000명 넘었습니다. 3일 교회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하면 어리석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였다는 건 사람을 어리석게 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1,000명 모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뭐가 두려웠나? 여러분 다 수평이더입니다. 석 달 동안에 몰려온 교인들이 어디서 새 신자가 오겠습니까?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몇 퍼센트는 수평이더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다 장로, 권사, 집사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아무것도 깃발 꼽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깃발 꼽으면 자기 영역이 되는 때였습니다. 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신데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 다 몫을 차지하고 권리 주장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날로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렸습니다.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선교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년 동안 교인들 대표 기도도 안 시켰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될까 봐. 그때는요 대표 기도만 시켜도 대표성을 갖습니다. 철저히 사람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뭉개는 겁니다. 원죄적인 속성을 다 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여자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심심해 죽겠어요. 딴 건 안 해도 좋은데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구역 예배 드리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드렸어요. 그냥 반상회 가시죠 그랬어요. 꼭 구역 예배 모여야 할 이유가 뭔가 그랬어요. 저희가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을 만드는데 특단의 좀 극단적인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관의 정신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걸 아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정관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하고 끝이다. 저희 교회는요 6년 장로님 하다가 힘 좀 쓸만 하면 자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 많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새 사람이 오면 또 새로 그 약하지만 그 약함이 차라리 강함이 인간의 주인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막아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도 주인 노릇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사무실을 빌렸는데 명동 맞은편 자락이라 이게 임대료가 되게 비쌉니다. 임대료 무는 돈이면 그냥 은행 융자 받아서 이자 물고 건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억 정도 은행 융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3천 명 출석했을 때였기 때문에 3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 교세 되면 은행이 30억 정도 그냥 머리 굽히고 와서 줍니다.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퇴짜맞았습니다. 제가 쇼크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밥 벌어 먹으려고 우리 같은 교회를 돈을 안 빌려주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 퇴짜맞았습니다. 하도 약이 올라서 내가 얼굴 보자고 내가 만나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본사에서 본점에서 나온 그 사람을 만났어요. 40 조금 간 넘을까 말까 한 젊은 친구였습니다. 왜 안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3,000명인데요 1년 예산이 몇십억 되는데요 돈 30억 못 갚을까 봐 신용 없다 그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 숭의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불쾌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대놓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숭의교회는 무너집니다. 뿌리 깊은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냅니다. 숭의교회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사고 날까 봐 못 빌려줍니다. 저는요 은사 하나가 있는데 말 되게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는 있어요. 누구 말해도 감동 잘해요. 진짜 감동적이면. 제가 돈 빌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 안 빌리면 그냥 월세 내고 빌려서 쓰면 되니까 손해가 조금 나냐 하는 문제지 교회 존폐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안 빌려주면 그만이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30억보다 훨씬 더 귀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분이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봤지 뭐야.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으셔서 돈 빌려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건물 샀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의 문제는 김동호구나. 그날부터 제가 남들한테 그래 네 팔뚝 굵다 하는 그런 그 말 들을 만큼 좀 건방진 기도 시작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물빼기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년을 떠난 일이었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안식년 가겠다 그래서 1년 장로님들이 기겁하셨어요. 그때 한 4천 명 출석할 때였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많지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부터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 안 합니다. 어딜 가서가 아니라 교회에 있어도 설교 안 합니다. 제 의도는 겁니다. 너무 나만 설교하면 교인들이 제 설교에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못 듣습니다. 이게 채널이 고정되면 다른 채널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역자들 세워서 한 달에 한 주일은 꼭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0명에서 800명 교인 안 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매주일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이번 주일은 김 목사님 설교 하나 안 하냐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 달에 설교 한 번만 한 주일만 빼셔도 그 주일은 400명에서 800명의 교회 안 오는 것 목사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1년 동안 설교 안 하고 뺐으면 우리 교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해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하겠습니까? 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승부 걸어야 됩니다. 젖대야 됩니다. 쉬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없어도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도 교회에 너무 중독이 되면은요,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교회 없다고 못 살면 되겠어요? 일 없다고 못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훈련하고 교인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말은 오죽 잘합니까? 하여간 설득해서 안식년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안식년 떠난 다음 주일날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대요. 1,000명 줄대요. 첫날.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당부하고 왔는데 어떻게 1,000명이 빠지냐? 그건 좀 섬찟했어요. 다음 주일날 또 빠지고 그 다음 주일날 조금 더 빠지면 이거는 사태가 나는 상황이에요. 뭐 한국에서 장로님들 전화 오고 메일 보내고 난리 났어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이야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제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안 줄대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1년 있는 동안 다시 1,000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김동호가 없는데 숭의교회가 다시 1,000명이 늘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가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는데 돌아올 때는 제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7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높은 뜻 순위교회를 네 개로 분립하고 해체하라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깨닫는 건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내수로 갈라도 하나는 몇 개 주시겠지. 내가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한 교회를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지잖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교회를 내수로 가르고 어느 어느 목사님들에게 맡길 겁니다 하고 저는 담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만 할 겁니다. 그게 다 이제 뭐 잘 정리가 됐어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는 어느 교회 갈 거냐? 너는 어느 교회 갈 거냐? 그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았어요. 난 안 정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 목사님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닌대. 따라다닐 거야. 괜찮더라고요. 충의교회에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천당 못 갑니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못 알아보실 겁니다. 너는 내 교인이 아니야. 김동호 교인이잖아. 왜 나한테 와서 천당 보내달라 그러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 그래라. 그 말에 우리 교인들 무서워서 싹 흩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흩고 그랬을 때 동기나 선배들이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김 목사 잘했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후배들은 내 후배들은 너처럼 너 생각 안 해줘.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영감입니다. 이제 손주가 넷 반이나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제일 경기하듯이 두려워하는 말이 뒷방 늙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 말로 저를 건드렸어요.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살려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마님 되려고 목회했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주인이 되려면 너는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네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도 안방 마님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면 네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면 이해가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한 번 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교회가 내수로 갈렸는데 주일날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수요 예배 설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려고 아무 교회나 막 갑니다. 닥치는 대로. 근데 미리 간다고 예고 안 합니다. 일찍 가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거나 일찍 가면 자꾸 설교하라 그래서. 그래서 꼭 전략적으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할 때쯤 기어 들어갑니다. 뒤에. 그러면 교인들이 제가 오는 걸 모르고 또 알아도 서게 안 시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꼭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뒤에가 앉았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광고 시간에 실언했어요. 그건 실언이죠.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네.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경기할 뻔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면도칼로 이렇게 위에서 비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나도 모르게 이 말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얼마 전까지 내가 담임 목사고 지가 부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저는 을이었는데 이제 지가 갑이 됐다고 나는 을 취급도 안 하고 병으로 밀렸잖아요. 손님이니까.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상처가 됐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나온 목사는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교회 시험 들어요. 지금은 물 건너갔는데 그때까지는 교인들이 다 내 편이었거든요.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있는 것이지 다시 모여 하면 다 나한테 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후배 목사가 손님이라고 전 담임 목사를 전 갑을 병 취급하면 곤란하죠.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기가 막혀. 그거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네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네요. 손님 노릇해요. 정말 그래요. 이제 3년 목회 남았어요. 재단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작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벌려놓은 재단 일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교회보다 일이 더 커졌어요. 근데 그것에서 담임 목사하고 대표하고 이사장하고 하는 일이 보통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3년 후에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다. 이 찬송, 이 복음성과 너무 좋아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거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코스타를 열심히 다니는데 코스타 전 강사님 중에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마츠카 의사신데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코스타에서 강의할 때 저도 앉아서 들었어요. 예화를 드는데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예화를 들었어요. 어느 날 집사한 사람하고 장로한 사람하고 목사한 사람이 천당을 가셨대요. 말씀하시는 꼴이 장로는 자기고 목사는 나라는 것 같았어요. 집사 한 분이 어느 집사님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고 춤을 추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이제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잘 살자.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좋아하실까? 내가 장로 들어가면 하나님 경계하시겠네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환영은 해주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했대요. 그래서 섭섭했대요. 그런데 내가 들어왔대요. 걱정됐대요. 저 김 목사 잘 나가던 목사인데 또 저 김 목사는 어떻게 해주실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리고 눈치가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래요. 마지못해 김 목사 왔냐 잘 왔네 그러고선 아무 환영이 없었대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잘 나가던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못마땅해 하실까? 왜 저렇게 환영을 안 하실까? 그래서 물으셨다네요. 왜 하나님 김 목사 들어올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네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뺏으러 앉아가지고 난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그래서 장로 못됐다 그러고 웃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자리 뺐는데 선수 같아요. 선수 같아요. 대표 선수 같아요. 나도 모르게 깔고 앉아요. 나도 모르게 빼앗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근데 그러면 제자는 고사하고 목사는 고사하고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안 됐는데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는 내일 되시고 오늘은 신자부터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날마다 싸워야 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싸우는 것이 있어요. 지갑과 싸워요. 저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자리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욕심은 뭔가 하면 내 거라는 거잖아요. 자리 내 거야, 돈 내 거야, 이건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른 데 다 주인하세요,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지갑에,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했어요. 순발력이 있대요. 나도 제가 즉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난 믿음이 좋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아,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지. 난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왜 해필 하나님이 내 지갑을 보시냐 그 말이에요. 곤란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내 지갑만 보셨어요. 하나님 땅 한 평 값도 안 들었어요. 저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장난 같은 생각을 오래 하다가 그게 제 습관인데, 좋은 습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이 내 거면 내 주인은 나고 지갑이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돈과 싸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불행히도 저는 목사인데 부자예요. 포기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저는 현금도 많고요 재산도 꽤 있어요. 그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쓰면 딱 좋겠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 자리하고 그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예, 평생 싸워요. 아직도 싸워요. 여러분도 싸워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새벽기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인 줄로 착각해요. 교회 봉사 좀 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장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자인 줄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를 봐야 돼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비신자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것은 여러분들 주인 노릇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욕심나는 것, 자리, 지갑, 새 주인이 철저히 하나님이신가, 그거는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대답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지갑 걸고, 지갑 걸고. 미국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일러줬어요. 미국에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이 다 믿는 것 같아도 믿는 아이들은 정말 잘 믿는대요. 미국의 아이들이,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하나 유행처럼 돼 있는, 문화처럼 돼 있는, 어떤 전통처럼 돼 있는 일이 있는데 11조 서원이래요.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연봉 10만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5만불까지는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불이 되면 12조를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돈이 암만 많이 생겨도 자기 쓸 것만 저거 하고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는 누진을 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감동해요. 미국에가 한다면 나도 해야지. 예.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들고 들어갔어요. 11년 전 얘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금전출납부 써요. 혹시 여러분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저예요. 500원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 말이죠. 금전출납부 써요. 맨 앞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열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둘째 페이지엔 썼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요. 저 원로 안 할게요. 그러니까 노후에 먹고 살 돈 주세요. 아파트도 하나 주세요. 차도 있어야 돼요. 손주들 용돈 줘야 돼요. 그거 목사로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상은 욕심 안 부릴게요. 얼만큼 한 달에 들어오면 얼만큼을 떼고 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키거든요. 11년째 지켜요. 근데 신기한 건 아직도 습관이 되질 않아요. 괜한 소리를 했다. 괜한 짓을 했다. 내가 이걸 왜 이런다냐. 근데 이제는 억울해서 그만둘 수 없어요. 11년을 했는데. 그 표대로 하다가 첫해 제가 수입의 45%를 제가 쓰고 55%를 쓰고 45% 표대로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둘째 되는 날 51%를 헌금하고 내가 49%를 썼어요. 셋째 되는 날 70%를 헌금하고 30%를 썼어요. 지금은 다시 한 45% 헌금하고 55% 내가 쓰는 대로 밀렸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조금 있는데 그건 저한테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어서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쓰고 살게요. 요만큼은 하나님 드릴게요 하는 실갱이를 늘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돈의 주인이 내 재산의 지갑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겨우 11조 하는 데서 인생 끝내지 말아요. 그거는 그냥 신자예요.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헌신하는 거잖아. 주를 위하여. 그럴 때 여러분 헌신은 나중에 하시고 헌금부터 해야 돼. 헌금도 안 되는데 헌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돈과의 싸움, 지갑과의 싸움, 명예와의 싸움, 권력과의 싸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싸움을 처절히 해서 정말 신자가 되어야 여러분의 이번 특세에 목표를 내걸고 기도를 내세운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신자 안 걸치고 제자는 못 가요. 근데 신자 안 걸치고 제자로 간 사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제자 되시고 오늘은 신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기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교인들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젊은이들 또 사랑하는 교인들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제자들이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